오늘 제목은 우리 인생이 비상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자연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단풍이 들어서 형형색색 자기 빛깔을 뽐내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도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형형색깔, 정말 자기의 빛깔을 아름답게 뽐내고 있는 지금 이 계절에 감동 하나 할줄 모르고 지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를 봅니다. 그 원인이 뭘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거나 또 마음이 평안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안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좋은 것이 보이고 마음이 바뀌어야 감동도 받는 거지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좋은 것을 감동할 수 없는 거예요. 감탄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 결국 우리의 따뜻한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마음들만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작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하나하나 모아져서 따뜻한 세상이 되고 밝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도 참 좋은 세상이다. 뭐 이런 긍정의 마음, 신뢰의 마음, 기대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마음 먹은 대로 공부하고 마음 먹은 대로 돈 벌고, 마음 먹은 대로 운동하고, 마음 먹은 대로 출세하고, 마음 먹은 대로 다이어트 하고 살수 있다면, 살수 있다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수 있다면 문제가 아닐 텐데요. 그런데, 정말 마음 먹은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없을 것이고요. 마음 먹은 대로 살수 있다면 세상엔 뚱뚱한 사람 없을 것이고요. 마음 먹은 대로 살수 있다면 세상에 출세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마음 먹은 대로 살수 있다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만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늘 고쳐 먹지만, 그래, 11월 시작하는데,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힘있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면 좋겠는데,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숀 스미스가 쓴이 불안한 뇌와 웃으며 친구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마음이 작동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자신 스스로 소통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연습하라 하면서 이 건강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이 비밀 열쇠를 말하는데, 어떤 얘기 하냐면, 마음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은 바로 절박한 순간에 마음의 요구와 반대로 행동하기, 마음의 비장의 무기를 알아차리고 대처하기 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의 요구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 또 마음의 비장의 무기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 이런 훈련, 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은 마음의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 마음의 병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마음의 병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온갖 상처, 분노, 좌절, 실패, 거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얼룩져 있고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다들 지쳐있고 다들 힘겨운 인생을 근근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인생이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도 비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묘비에 이런 문구가 쓰였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는 꿈으로 돌려먹었다.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나의 가족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불행하게도 내 뜻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무덤에 누운 지금에서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다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달라지고 어쩌면 세상이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다 시선이 다 다른 데만 있었던 거죠. 세상에만 있었던 거죠. 내가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우리 가족이라도 변화시키겠다. 나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좁아드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내 마음부터 고쳐먹었으면 된 거예요. 내가 마음부터 고쳐먹었으면 나라도 세상도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 마음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도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린 지금까지 수없이 지친 마음을 나름대로는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여 주저앉았었고 또 다른 상처만 또다시 만드는 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지쳐서 이제는 날기조차도 거부합니다. 아 이제 됐다 했다. 내 인생은 그냥 이걸로 만족하겠다. 예. 내가 뭘 나를 수 있어. 나를 수 없는 거야. 내 인생은 비상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겠다 하는 거지요. 비상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냥 요대로 살다가 그냥 나는 가겠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비상 뭐 우리가 하늘 높이 나르자. 정말 더 꿈을 향하여 도전하자. 더 힘있게 일어서자 라고 얘기해도 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번번이 실패했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비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새가 높이 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날개가 펼쳐져야 합니다. 두 날개를 활짝 이렇게 펼쳐줘야 그래야 하늘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도 비상하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날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날개를 펴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날개를 펴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비상하게. 믿음의 날개를 펴야 돼요. 믿음의 날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먼저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린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나는 해봤어. 노력해봤어. 야, 열심히 살아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 아니, 늘 실패하더라고. 나는 실력이 없더라고. 나는 해보면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행하게 생각하고 주저앉게 만들었고 우울하게 만들었고 힘이 빠지게 만들었고 추락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의 날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마음 고쳐먹으면 됩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도, 단단히 고쳐먹어도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이요, 믿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정적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제 딸의, 제 아이의 귀신 들린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마음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능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도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음의 마음입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로 채우시면 문제가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0%입니다. 경험했잖아요.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신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가 뭘 한다고 해도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때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얘기합니다. 이미 벌써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경험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이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100%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음. 보세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얘기합니다.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과거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번번이 실패해서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픕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습니다.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방법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나마 제자들에게 와서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이후에 그 아버지가 소리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지옥과 같은 수렁으로 추락하는 인생도 예수님에 대한 100%의 믿음만 있으면 그 상황을 비상하게 된다는 거죠.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가나안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그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 생각만 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부정적 마음으로만 채워져서 돌아왔습니다. 뭔가 기대도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완전히 다 제로가 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일으켜서 돌아왔습니다. 두 종류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느냐 믿음의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졌던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밝은 생각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실건데 그래서 늘 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실 텐데. 요즘 제가 보는 영상,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힘내라 고향교회 뭐 이런 영상입니다. 힘내라 고향교회. 그 영상은 뭐냐면 농어촌교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영상들인데 제가 요즘 그걸 봅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정말 목사가 무엇인지 목사의 삶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제가 묵상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어제 보았던 영상이 이런 영상이었어요. 정말 진짜 산골 골짜기에서 부름받아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정말 어렵게 찾아서 자식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와서 보시더니 내내 울면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죠. 울면서 그러면서 목사님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머니도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중에 어머니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 그거를 깨닫고 나서 누누 목사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너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막 내가 다 책임질 건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다 허락해 줄 건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어머니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예.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시는데 결국 우리의 생각이 밝은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좋은 생각. 다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줘? 다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해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거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실력 없어도 괜찮아. 내가 많은 거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 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예요. 그에 반해서 영적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집니다. 온갖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난치려고 합니다. 온갖 이단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만듭니다. 영적인 전투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무서워지고 점점 더 교묘해지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지요.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늘 실패하고 늘 주저앉아서 살아가시렵니까? 늘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 해도 해, 안 돼, 늘 실패야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시렵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날개를 펴서 피상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개 준비하셔야죠. 한쪽 날개만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제 두 번째 날개 준비하셔야죠. 양쪽 날개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날개예요. 기도의 날개예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날개를 펴는 인생이 비상합니다. 기도의 날개예요. 우리가 이 E.M. 바운즈의 책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는 책이 있습니다. E.M. 바운스의 그 기도의 그 책의 시리즈 책을 이렇게 보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글귀에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며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닿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움직인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인다.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 능력,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이르는 그 능력,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여 구원을 가져오는 그 능력이 기도이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옴짝달싹도 할 수 못하는 마치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고생하며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29절에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생을 비상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정답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만이 정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종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능력. 다시 말해서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올무,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뭐냐? 기도다, 기도. 처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변론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원인을 분석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또 이야기거리를 삼기만 하고 또 모여가지고 몇몇 군데 서너 명이 모여서 또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거리고 제가 왜 저런지 몰라? 왜 저렇게 고생하는지 몰라? 왜 귀신 들렸지? 부모가 잘못했나? 부모의 죄 때문인가?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리 변론을 많이 한들 밤새도록 변론을 많이 한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변론에 지금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었던 문제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비상의 비결은 결국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기도에 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는 뭐 어떤 의도가 있느냐면 그 문제는 변론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쟁하고 변론하고 누구 책임이냐, 또 부모 책임이냐,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녀에게 그 죄가 임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만들고 더 어려움만 줄 뿐이지요. 이것은 변론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기도할 문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은 변론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할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급한 것은 변론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는 거잖아요. 불행에 처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다시 찾아주는 거잖아요. 눈물로 살아가는 이 부모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론은 오히려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질병에 빠지게 해요. 오히려 그때는 기도가 살리는 방법이에요. 기도의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일,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론할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 탓하고 누구한테 책임전가 하고 뭐 누구 원망하고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 뭐 험담하고 그 사람 수근수근거리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얼마나 큰 은혜가 벌어집니까? 저는 기대가 납니다. 야, 21일 동안 우리 양정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말씀 듣고 한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고 함께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기도합시다. 변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논쟁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할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양주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날개를 펴므로 비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